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오늘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 문재인 후보가 38.4%로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27.8%,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1.2%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한국의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도 문재인 후보는 41.4%로 가장 많은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또 홍준표 후보는 23.3%로 2위, 안철수 후보는 21.8%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각각 7.1%와 5.9%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77.2%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내일 워싱턴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논의합니다. 미 국무부는 틸러슨 장관이 시리아에서 무력 충돌을 줄이고 시리아 국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내전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이 같은 발표는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시리아에 안전지대를 설치하려는 러시아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러시아와 터키, 이란은 지난주 시리아 내전을 끝내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이른바 긴장 완화지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셀리 에이츠 전 법무장관 대행은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로부터 협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도널드 트럼프 정부 초반 백악관에 경고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이츠 전 대행은 어제 상원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 전 보좌관을 러시아 대사 접촉 관련 거짓말에 대해 경질하기 2주 전쯤 백악관에 이같이 경고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예이츠 전 대행은 그러나 당시 통화 감청으로 두 사람의 대화가 확인됐음에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여러 정부 관리들이 플린 전 보좌관과 러시아 대사가 접촉하지 않았다는 성명을 거듭 발표해 우려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지중해에서 지난 주말 발생한 잇단 조난 사고로 245명이 실종됐다며 이들의 사망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오늘 협력기관인 국제의무대로부터 리비아 해상에서 지난 7일 발생한 조난사고로 163명이 실종돼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아 해안경비대는 당시 선박에서 여성 1명과 남성 6명만을 구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역시 리비아를 떠나 지중해를 항해하던 고무보트가 가라앉으면서 82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올 들어 지중해를 건너려다 숨진 난민이 1,3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항해 조건이 나빠지는 여름철에 인명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동남아시아 국가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연구센터가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3%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남아시아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해 관심이 있다는 답변 37%보다 많았습니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의 한 터널에서 웨이하이 중세 한국국제학교 부설 유치원 차량이 사고를 당해 12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차량은 빗길 속에 아이들을 태워 학교로 가던 중 타오자쾅 터널에서 앞에 있던 쓰레기 운반 차량과 충돌하면서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유치원생 11명은 4살에서 7살 어린이들로 10명은 한국인으로 확인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9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의 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끝나고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염원했던 우리 국민들의 간절함. 실제로는 그 국민들의 간절함을...
한국 내 탈북자들도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후보가 15명인데 우리는 한 명인데 들었다놨다. 다른 후보는 뭐 나설 수도 없는 거.
일본 교도통신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를 조건으로 미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입니다. 동해 바다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그 밖의 해상은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 0.5에서 1m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19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 실시됐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이 한국의 선거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전직 대통령 탄핵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일찍 치러졌는데요. 이 출구조사에서 진보 성향의 문재인 후보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언론에서는 당선 확실을 이미 보도하고도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서울입니다.
예, 한국의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는 서울 시간으로 밤 8시에 끝났고요. 지금 개표 방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서 방송사들이 투표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한국의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밤 8시 투표 종료와 함께 일제히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진보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4%로 압도적인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보수 성향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23.3%, 중도 성향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1.8%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각각 7.1%와 5.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방송협회와 지상파 3사는 공동으로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오늘 아침 6시부터 밤 8시까지 전국 투표소 30곳에서 약 9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예, 이 출구조사에서 지역과 연령별 지지율은 어떻게 또 나왔습니까?
네,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전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후보는 대구와 경북, 경남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1위를 기록했고, 홍준표 후보는 보수층의 전통적인 텃밭인 대구와 경북, 그리고 경남 등 3곳에서 1위를 달렸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서울과 인천, 광주, 대전 등 9개 시도에서 2위에 올랐을 뿐 1위에 오른 지역은 없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문재인 후보가 30대와 40대에서 과반 득표율을 올렸고 20대와 30대에서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60대와 7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예, 지금 김한용 기자가 전해주신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1위와 2위 후보 간의 지지율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 당선이 확실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물론 개표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을 찾아 지지자들에게 사실상 승리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권 교체를 염원했던 우리 국민들의 간절함. 실제로는 그 국민들의 간절함을 실현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띄웠던 우리들의 간절함, 그것이 오늘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후보는 이어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라며 국민들이 염원하는 개혁과 통합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개표 상황실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상황실을 가득 메운 500여 명의 당직자들은 결과 발표 이후 일제히 함성을 지르거나 만세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 자,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한국 방송을 보면 개표가 진행 중인데 그 전에 오늘 투표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당초 12월에 치러져야 할 게 앞당겨 실시된 대통령 선거인데요. 이런 경우는 한국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지난 1998년 5월 10일 이전 출생자인 4,247만 9,710명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선거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전국 13,96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돼 밤 8시까지 투표가 계속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마감 뒤 잠정 집계한 투표율은 77.2%였습니다. 1997년 15대 대선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앞서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열린 사전투표는 26.06%로 사전투표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개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네, 밤 10시 40분 현재 개표율은 11%를 조금 넘긴 상태인데요. 문재인 후보가 38%로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이어 홍준표 후보가 28%, 안철수 후보가 21%로 뒤를 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공식적인 개표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이르면 내일 아침 6시에서 7시 정도에 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락은 개표율이 70에서 80%에 이르는 내일 새벽 2시에서 3시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끝으로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 이후의 일정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통상 한국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는 임기 시작 전 두 달간 당선인 신분으로 대통령직 인수 작업을 벌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전직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이어서 인수 기간 없이 곧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개표가 완료되고 지역별로 투표수 집계가 끝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 회의가 소집되고 이 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 당선을 공식 선언하는 순간 곧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됩니다. 전체 회의는 내일 오전 중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기가 시작된 대통령은 순국선열의 영령을 안장한 국립묘지 현충원 참배 등으로 업무를 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릴 취임식과 당선증 수령 방식은 후보별로 제각각이지만 당선이 확실시되는 문재인 후보의 경우 내일 국회에서 3부 요인과 각 정당 대표 등이 참석하는 약식 취임식을 열어 당선증을 수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이었습니다.
네, 한국 내 탈북민들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탈북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남북한 선거제도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경험했다고 말했는데요. 이 소식은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인천에 정착한 탈북민 41살 이유미 씨는 남한에서 몇 차례 선거에 참여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선거제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처럼 당이 추천한 후보를 의무적으로 선출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뽑을 수 있는 자유가 그렇게 소중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 대통령을 뽑는 이번 선거에 후보로 15명이나 나선 것이 놀라웠다고 말했습니다.
후보도 15명이나 된다고. 후보가 15명인데 우리는 한 명인데 들었다 놨다. 다른 후보는 뭐 나설 수도 없는 건데.
이유미 씨는 또 남한에서의 선거운동이 처음엔 나서렀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는 물론 온 가족이 나서서 선거운동을 하고 자신을 뽑아달라고 거리 홍보를 하는 것은 북한에서의 선거운동과는 다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선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들은 이런 자유스러운 선거운동의 이면에 허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9년 탈북해 충청남도 청양에 정착한 44살 장유빈 씨는 후보자들이 당선된 뒤 공약 실천에 소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유, 선거 때도 너무 막 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선거 할 때마다 뭐 국민들을 위하여 뭐 어떻게 한다는다. 무슨 뭐 무슨 뭐 세금을 얻는다는 이 너무 유세를 쏟으러 대잖아요. 그게가 너무 싫어요.
따라서 여러 후보자들 가운데 소중한 내 한 표를 던질 때의 판단은 신중했습니다. 이유미 씨는 이번 19대 한국 대통령 선택 기준이 북한 핵 문제에 해결 의지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지지할 후보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핵에 대한 그런 협상을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저희 협상으로 끝날 것 같으면은 진작에 끝났죠. 저 김정은의 김부자들이. 안 돼. 쟤네들은 그냥 위협을 줘요. 같이. 쟤네들이 한 방을 쏘면 두 방, 세 방을 쏴서라도 핵을 위협을 줘야 돼.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한국의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탄핵됨으로써 조기에 치러졌습니다. 이 과정이 서울에 정착한 48살 김광일 씨에게는 북한의 독재 정치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똑바로 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15명의 후보들이 모두 자기 정치 이념에 맞게 공약을 내세우고 또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신할 것을 행세하는 모습을 보면서 독재 정치 속에서 경직된 나의 정치적인 프레임을 하루빨리 벗어나 자유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안목을 높여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검사의 수사와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대립했으나 물리적 충돌 없이 진행되고 자유경쟁에 따른 대통령 선거 과정에 이르기까지 탈북민에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유민주주의의 정치 현장이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투표장까지 들어갔지만 투표를 못하고 그냥 나온 탈북자도 일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막 탈북민 사회정착교육기관이죠. 하나원을 수련한 탈북민들이 주로 이런 일을 겪었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하나원 228기로 한국 사회에 나온 50대 탈북민 주광숙 씨.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지도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설레임에 9일 일찍 투표장으로 향합니다.
어떻게 선거를 안상 갈 수 있는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이 나라 국민이 됐으면 참가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선 이런 자유로운 투표 기회를 전혀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일찍이 가서 하고 일찍이 끝내고 몇 시까지 끝내라는 규정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는 반대 투표라는 건 없습니다. 선거에 안참가하면 완전 간첩이라고 놈이 반도이라 하고 에? 정치적으로 걸고 들어서 무서워서 그건 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 투표라는 거 할 수도 없고 안참가할 수도 없고.
하나원에 석 달 동안 머물며 자신들을 대표하는 총무를 이미 선출한 경험도 있어 한 표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저희 하나원에서 그 투표를 해보니까 나 그저 한 사람이 투표로 해설이 또 당선되고 그 한 점수가 모자라서리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이게 내 한 사람이 투표를 해주면 그만큼 그게 많이 되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한 사람도.
주 씨는 한국 사회에 나온 지 이제 열흘 정도밖에 안 됐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뽑을지 마음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회를 공평한 사회, 그 다음에는 뇌물을 바채설이 직업을 딴 그런 게 만들지 않고 이러면 어쨌든 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저 사람이 정말 우리 조카들도 직업 때문에 고심하지 않겠구나 하는 의미에서 나는 이 사람을 투표하기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다른 게 없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투표를 하는 주 씨를 돕기 위해 달려온 한 탈북민 목사는 투표가 바로 특권이라며 주 씨를 격려합니다.
그때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기 와서는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주어졌고 우리가 투표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나에게도 더 좋은 사람을 뽑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기회고 특권이거든. 이게 민주주의의 특징이기도 하고 이건 매우 좋은 거야. 옳은 일이고.
주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투표소에 들어갔지만 얼마 되지 않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이번에 4월 11일까지 여기서
등록을 해야 된답니까?
여기서 4월 11일까지 여기 거주됐으면
여기 이사 전주소지가 어디셨어요?
아니, 전주소 우리 가족이네요.
네, 참 확인해 주시면 방을 알아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VOA에 지난달 11일 선거인명부 작성을 끝냈기 때문에 26일 사회로 나온 주 씨는 거주지에 투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표권은 있지만 주민등록증에 적힌 알지도 못하는 먼 주소지로 가야만 투표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하나원 관계자는 VOA에 탈북민들이 하나원 수료 직전인 지난 24일 선관위 지역 관계자를 초청해 대선 일정과 투표 방법을 자세히 교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입신고 지역 내 선거인명부에 탈북민 이름이 들어갈 여유가 없기 때문에 거주지에 관계없이 투표가 가능한 사전투표를 할 것을 관계자가 탈북민들에게 여러 차례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 씨는 사전투표가 무엇인지 교육을 받았지만 투표일인 9일에 투표할 수 없다거나 반드시 사전투표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주 씨는 하나원 동기 여러 명도 전화로 확인한 결과 투표를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갓 나온 탈북민들을 설레이게 했던 첫 대선 투표는 결국 정부 관계기관들의 매끄럽지 못한 조율과 탈북민들에게 너무도 낯선 한국의 선거제도 때문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좀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서울에서 BOE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의 19대 대통령 선거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렸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를 조건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교도통신의 보도는 미국 측이 확인해줄 사항이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미한 양국은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문제와 관련해 빈틈없는 공조를 지속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이 당국자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 측에서 한국이 모르는 대북 제안을 했을 리 없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오늘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국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제안을 중국에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군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력 증강을 위해 5년 동안 75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의회의 계획을 환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가 아시아 태평양 안정 계획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게리 로스 국방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8일 BOA에 보낸 성명에서 아시아 태평양은 미국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라며 국방부는 미군이 영내에 떠오르는 도전에 맞서 가능한 역량을 갖추고 대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존 맥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이 제안한 아시아 태평양 안정 계획은 앞으로 5년간 75억 달러 예산을 한반도를 포함한 아태 지역에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군사훈련을 확대하고 군사작전 필요 설비에 대한 투자와 군수품 확충, 육군과 공군, 해군 병력을 증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동맹군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상원 의원들은 이 같은 예산 배정에 대해 동맹과 적들에게 미국이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하원 의원들도 아시아 태평양 안정 계획이 이 지역에서 미군의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는 등 미국에 큰 안보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평가했었습니다. 맥케인 위원장은 지난 3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8일자 보도에서 맥케인 위원장의 계획에 대해 지역 내 최대 안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대처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방위 공약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혹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공식 폐기했지만 아시아에 대한 더 큰 정책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계획이 기존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연장선인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국방부에 근무했던 켈리 맥사맨 아태 차관보 대행은 이번 계획이 전략적으로 이용된다면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직면한 군사적 난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계획이 미 태평양 사령부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연결돼야 한다면서 태평양 사령부의 비자금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신안보센터의 리처드 폰테인 소장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에 대해 더 많은 시간과 집중, 자원을 투입한다는 점에 있어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이론적으로는 옳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기대치를 높였고 그 기대치는 실제로 이뤄진 것보다 높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계획에 실제 예산이 배정될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회계 연도에 국방 예산으로 540억 달러 증액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회가 이를 승인할지 불확실한 상태고 이 때문에 얼마만큼의 자금이 이번 계획에 투입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게 미 당국자와 의회의 분석입니다. 또 아시아 태평양 안전계획에 당장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미 하원 의원들은 중국이 지난 20년간 군사 현대화를 추진한 반면 미국은 지난 몇 년간 자동 예산 삭감을 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태 지역에서 미중 간 군사적, 경제적 균형이 훼손됐다며 이번 계획이 중국을 일부 겨냥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주한미군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방어 역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고도와 저고도를 아우르는 다층 방어를 가능하게 해 북한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에서 계속되는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 미국은 미한동맹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8일 경북 성주군 주민들이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한국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가 사드 배치 재검토 입장을 천명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사드가 한국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실제로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사드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드는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에 기여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한 동맹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향상시킨다는 설명입니다. 또 사드는 대기권 안팎에서 종말 단계에 있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고 파괴하는 역량을 전 지구적으로 배치 운용할 수 있게 한다며 직격 기술을 이용해 날아오는 탄도를 파괴하는 매우 효과적인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드로 미 본토를 향해 날아가는 중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사드의 방어적 성격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가 한국의 기존 방공과 미사일 방어에 중요한 역량을 더하며 오직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만큼 중국 혹은 러시아의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국제 인권 전문가들이 북한의 이딴 미국인 억류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을 금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6일 미국 시민 김학송 씨를 반공화국 적대 행위 혐의로 억류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또 다른 미국 시민 김상덕 씨를 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 국적자는 이들 두 명 외에도 한국계인 김동철 목사와 대학생인 오토 원비어 씨 등 모두 4명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동아시아 부국장은 북한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미국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again an indication of this North Korean government's willingness to abuse rights for its own gain.
로버트슨 부국장은 억류된 미국인들에게 아무런 권리도 보장되지 않고 체포된 사람들은 무조건 유죄로 간주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원할 경우 억류자들에 대한 어떤 혐의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대북인권단체인 유럽 북한인권협회 마이클 글랜디닝 대표는 억류된 미국인들이 정당한 법적 절차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There's no due process whatsoever. He will not get access to an independent lawyer. He will not.
북한에 억류된 사람들은 독립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독립적인 사법부의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 지부의 티 쿠마루 국장은 북한에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He should be given a fair trial. Number two, he should get a lawyer of his choice. Number three,
억류된 미국인들이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으며 가족들의 방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억류자들에 대한 영사 접견을 막고 있는 것도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는 1년 넘게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스웨덴 대사관의 영사 접견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이 밖에 억류 미국인들의 소재를 감춘 채 가족의 편지와 생필품의 전달도 막고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은 영사 접견을 막는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분명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And that is a clear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these.
북한이 영사 접견을 거부하는 것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미국인들을 억류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억류 미국인들에게 지나친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대북 인권 단체인 북한 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북한의 호텔에서 선전물을 훔쳤다는 혐의로 억류된 뒤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은 원비어 씨를 예로 들었습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북한이 다른 나라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행동들을 심각한 범죄로 여기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경찰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반응하죠. 북한에서 통제, 탄압, 인권 요인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또한 절대주의적인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하죠.
전문가들은 또 북한에 이딴 미국인 억류를 계기로 미국 정부가 미국민들의 북한 방문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 needs to be some really big questions as to whether the Trump administration should actually.
유럽 북한 인권 협회 글렌 디닝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방북을 금지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은 현재 북한 당국이 미국 시민권자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미국인들이 진지하게 북한 방문의 안전성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관광과 문화교류 등 목적으로 방북하는 미국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 관계가 긴장 상태에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대북 관계를 강화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방의 압력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하려 한다는 지적인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략 정보 분석 업체인 스트랩포가 최근 러시아가 북한에서 기회를 잡다란 제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는 북중 관계가 점점 악화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막으려고 대북제재 강화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압박을 의식한 듯 북한 관영 매체는 중국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고 이에 북한 관영 매체가 북한을 비난하는 논평을 내는 등 현재 북중 관계는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대북 관계를 강화해 대서방 관계에서 지렛대로 사용하려 한다고 스트랩포는 분석했습니다. 대북 관계를 이용해 서방과의 관계에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크림반도 합병을 이유로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고 이로 인해 러시아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여러 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최근 나진항과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연결하는 정기 여객 화물선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두 나라는 또 북한 항구를 이용한 러시아 물자 운송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 송출도 눈길을 끕니다. 러시아는 약 3만 2천 명인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더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 송출은 북러 경협에서 가장 성공한 분야입니다. 이 밖에 지난 1월에는 러시아 철도청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 라진 하산철도 개선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또 중국이 대북 제재의 하나로 연료 공급을 중단할 경우 대신 북한에 연료를 공급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에 연료를 꾸준히 수출해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 대한 완충 국가로 남기를 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상황에 북러 관계로 맞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국이 그동안 해왔던 역할을 완전하게 대체하기는 힘들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의 압력을 가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대북관계를 이용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보고서는 또 대북관계 강화에서 기대하는 대서방 지렛대 역할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실시된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이 확실시되는 걸로 현지 언론이 일제히 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 좀 보겠고요. 중국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정상 포럼에 북한 대표단을 초청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또 어제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셀리 예이츠 전 법무장관 대행은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서 러시아로부터 협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백악관에 경고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한국의 대통령 선거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발표하고 뭐 이래야 합니다만 내용상으로 보면 문재인 후보 당선이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네, 몇 시간 전에 투표 마감과 동시에 공개된 방송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약 41%의 득표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걸로 나타났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각각 약 23%와 22%를 기록해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면서 2위와 3위를 기록하는 걸로 예측됐습니다.
예.
출구조사라고 하면은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고 나온 사람들한테 누굴 찍었냐고 직접 물어서 집계하는 방식인데요.
예.
실제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기법이죠.
예. 출구조사 발표 이후에 문재인 후보가 짤막하게 메시지도 발표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을 찾아갔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여는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출구조사처럼 이대로 승리를 한다면 간절함의 승리고 정권 교체를 염원했던 국민들의 간절함이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또 국민이 맡겨주신 개혁과 통합의 과제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국 방송을 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광화문 광장에서 대국민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네요.
네.
자, 한국의 이제 새 대통령 문재인 후보 어떤 인물입니까?
네. 함경도 흥남이 고향인 부모가 한국전쟁 발발 후에 1950년 12월 흥남 철수 때 월남한 뒤에 1953년 1월 경상남도 거제에서 출생한 실향민의 아들입니다.
예.
대학 재학 시절에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생운동을 했고요. 사법고시 합격한 뒤에 인권변호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비서실장, 또 민정수석 비서관, 또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 등을 지냈고요.
예.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하고 경쟁했다가 패한 뒤에 이번에 재도전했습니다.
네. 뭐 지금 이웃나라들도 한국 대통령 선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요, 문재인 후보가 출구조사에서 압승했다는 발표를 긴급 뉴스로 보도를 했습니다. 신화통신은 한국 대선에 맞춰서 새 정부는 대북 평화정책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주문을 했고요.
예.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즈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한국 새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주한미군이 배치한 이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를 어떻게 풀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또 인민일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한국에서 국민 간 신뢰가 위기에 처했다면서
네.
새 대통령은 국회, 국민과 소통에 더 힘써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이례적으로 한국 대선에 맞춰서 정부 관계자가 논평을 내기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 특정 국가에서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실시되면 당선인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각국에 축하 논평을 내는 게 또 관례인데요.
예.
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소중한 이웃나라로 한국 상황을 큰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라면서 한국의 새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국의 대선 주자들이 그 지난 2015년 말에 한국 정부와 체결한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할 의지를 밝힌 것을 우려해왔습니다.
예. 자, 미국 언론들은 한국 대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 매체들도 한국 대선 소식을 속보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CNN 방송은요, 한때 국민 공주로 불렸던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 박근혜가 삼성 롯데와 연결된 부패 추문으로 탄핵됨에 따라서 대선이 일찍 치러졌다라고 소개하면서요.
예.
많은 유권자들은 부패 척결로 투명한 사회를 맡길 바라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한국 대선 과정이 민주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된 걸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한국의 변함없는 동맹이자 친구, 동반자로 남을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이른바 일대일로 포럼 준비가 한창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 인근 화이러 우구의 휴양지인 옌치후에서 오는 14일부터 이틀 동안 일대일로 국제협상 정상포럼이 열립니다.
예.
행사를 일주일 앞둔 지난 7일부터 이 화이러 우구로 이어지는 주요 간선도로에서 교통관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회의가 끝나는 15일까지 차량 통행이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예.
옌치후 일대와 태난먼으로 통하는 창안제를 비롯한 도로에는 경비 강화를 위해서 사복 공안들이 배치됐고요. 각국 정상들이 모일 이 지역에서 스모그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허베이성 일대 공장들이 행사 며칠 전부터 일시 작업을 또 중단한다고
예.
합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하는 이 뭐 분위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
네.
일대일로 정상 포럼 어떤 행사입니까?
예, 일대일로는 이 고대 아시아와 아랍을 연결하면서 유럽까지 이어졌던 국제 무역로죠. 이 실크로드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국제 경제 협력 체제인데요.
예.
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최근 몇 년 동안 주변 나라들을 돌면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유럽과 중앙아시아 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데요.
예.
일대일로 체제를 본격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정책 소통, 인프라 연통, 무역 창통, 자금 융통, 민심 상통 이렇게 5통을 주제로 각국 정상들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회의를 여는 겁니다.
예, 중국이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제 협력 체제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 포럼에는 어떤 인물들이 참석을 합니까?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서요, 이탈리아, 스페인 등 28개의 나라 정상들이 참석합니다. 이 밖에 110개국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와 학자, 경제인, 언론인 이렇게 1200여 명이 모여서 경제 협력에 관한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예.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북한도 이번 포럼에 참가하는데요. 경상대변인은 북한을 왜 초청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대일로는 개방형 창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뜻이 있는 나라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북한 대표단은 김영재 대외 경제상이 이끌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중국 입장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겠죠, 당연히.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이번 행사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그런 맥락들이 좀 있죠.
예,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불개입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대일로를 밀어붙일 기회가 생긴 걸로 중국 언권 매체들이 일제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정부는 이런 환경을 이용해서 이번 일대일로 포럼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요. 중국 국무원 신문 판공실이 어제 주요 국영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외신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건교그룹과 석유화학공업그룹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 앞서서 이 아시아와 유럽까지 연결하는 경제협력 구상이다라고 이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추구하겠다는 건가요?
예, 중국 정부가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을 기반으로 해서요, 서방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국가들의 도로와 교량, 철도 건설 같이 이 사회 간접 자본 건설을 돕는 모양새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예.
중국이 최대 65개 나라를 일대일로 체제에 참여시켜서 세계 인구의 6분의 1, 국내 총생산 총합의 3분의 1을 아우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기여하는 수단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계속해서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미국 상원에서 열리고 있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러시아 개입 의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 어제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열렸고요. 또 이 자리에서 셸리 H 전 법무장관 대행이 증인으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H 전 장관의 발언이 상당히 많은 뉴스가 되고 있죠.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중순에 러시아 대사 접촉과 관련한 거짓말로 이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약 2주 전에 예이츠 전 대행이 백악관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플린 전 보좌관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했다는 정보를 갖고 있음을 밝혔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예.
펜스 부통령 등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알고 있던 정보는 거짓이었다는 건데요. 예이츠 전 대행은 그러면서 이 러시아 역시 플린 전 보좌관이 한 일을 알고 있었고 플린 전 보좌관이 부통령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플린 전 보좌관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미 있었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이츠 전 대행은 따라서 백악관 측에 플린 전 보좌관이 러시아로부터 협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었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스 부통령 등 정부 관리들이 플린 전 보좌관과 러시아 대사가 접촉하지 않았다는 성명을 발표해서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시간상으로 이제 따져본다면 H 전 대행이 경고하고 난 이후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플린 전 보좌관이 경질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예이츠 전 대행의 경고가 있은 지 정확히 18일 만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 전 보좌관을 경질한 건데요. 백악관 측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 보좌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돼서 사임을 요구했었다라고 밝혔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풀린 전 보좌관 외에 러시아와 부적절한 관련을 맺은 또 다른 인물들은 없습니까?
지난 대선 당시 러시아 정부나 정보기관과 연계가 있는 이 트럼프 선거 진영 인사가 더 있었냐는 의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예. 이츠 전 대행은 국가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청문회에서 또 주목받은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도 참석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클래퍼 전 국장은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분명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클래퍼 전 국장은요, 미국의 민주적 정치 체계의 근본을 위협하는 데 대한 경계와 조처를 해야 하는 분명한 예가 있다면 바로 이번 러시아의 대선 개입 사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선에 혼란을 가져오는 데 성공하면서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다른 나라가 선거에 더 많이 개입할 것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야혜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입니다. 동해 바다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그 밖의 해상은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사이, 서해는 0.5에서 1m 사이가 되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구름이 많고 흐리겠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3도, 신유주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3도, 수풍 아침에는 11도, 낮 기온 25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11도, 낮에는 23도가 예상되고요. 강계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4도, 희천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25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흐리고 개성에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4도, 용현 아침에는 10도, 낮에는 22도, 개성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4도, 사리원 아침에는 13도, 낮 기온 24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과 원산, 장전, 평강 등에 오전 한때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10도, 낮 기온 21도, 풍산 아침에는 4도, 낮에는 15도가 예상되고요. 청진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15도, 웅기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14도, 삼지연 아침에는 4도, 낮 기온 14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바다에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요. 그 밖의 해상은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사이,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5월 9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제19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 12시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가 20% 진행된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는 39.3%의 득표율을 얻어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26.8%를 얻었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1.1%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문 후보와 2위 홍 후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이 같은 추세라면 문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됩니다. 앞서 한국의 방송 3사도 투표 종료와 함께 발표한 출구조사에서 문 후보가 41.4%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출구조사가 나온 뒤 여의도 당사를 방문해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여는 날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소감을 밝히며 승리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내일 워싱턴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논의합니다. 미 국무부는 틸러슨 장관이 시리아에서 무력 충돌을 줄이고 시리아 국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내전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이 같은 발표는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시리아에 안전지대를 설치하려는 러시아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터키, 이란은 지난주 시리아 내전을 끝내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이른바 긴장 완화지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셀리 H 전 법무장관 대행은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로부터 협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도널드 트럼프 정부 초반 백악관에 경고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이츠 전 대행은 어제 상원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 전 보좌관을 러시아 대사 접촉 관련 거짓말에 대해 경질하기 2주 전쯤 백악관에 이같이 경고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예이츠 전 대행은 그러나 당시 통화 감청으로 두 사람의 대화가 확인됐음에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여러 정부 관리들이 플린 전 보좌관과 러시아 대사가 접촉하지 않았다는 성명을 거듭 발표해 우려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지중해에서 지난 주말 발생한 잇단 조난 사고로 245명이 실종됐다며 사망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오늘 협력기관인 국제의무대로부터 리비아 해상에서 지난 7일 발생한 조난사고로 163명이 실종돼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아 해안경비대는 당시 선박에서 여성 1명과 남성 6명만을 구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리비아를 떠나 역시 지중해를 항해하던 고무보트가 가라앉으면서 82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이주기구도 이들 두 건의 조난사고로 190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올 들어 지중해를 건너려다 숨진 난민이 1,3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항해 조건이 나빠지는 여름철에 인명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동남아시아 국가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연구센터가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3%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남아시아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해 관심이 있다는 답변 37%보다 많았습니다. 또 응답자의 역시 43%는 미국의 아시아 개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과거에 비해 미국을 동맹국으로 의지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의 한 터널에서 웨이하이 중세 한국국제학교 부설 유치원 차량이 사고를 당해 12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차량은 빗길 속에 아이들을 태우고 학교로 가던 중 타오자쾅 터널에서 앞에 있던 쓰레기 운반 차량과 충돌하면서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유치원생 11명은 4살에서 7살 어린이들로 10명은 한국인으로 확인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